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그분 이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눈 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여기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썼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성이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네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7장.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회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와 같이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도 사실 종의 종교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종과 친구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은 창조적일 수 없이 맹목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수동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함께 미래를 의논하고 나누며 관계에 있어서도 격의 없이 의견을 내고 서로 간에 더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이전 족장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친구로 대우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알게 해주었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7절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하여 이 역사의 흐름을 기꺼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복음 증거가 세상 끝에 이를 때에 이 역사를 끝내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경우죠.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께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도록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구하는 것을 늘 받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고 확인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의 친구가 된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첫째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입니다. 공의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심판하시고 벌주시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도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본 사람이라야 사랑받아 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도께서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초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을 지배한 미움이 그 사랑을 이기고 있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이죠. 예수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이 첫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이죠.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중심으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크신 사랑을 옆으로 지체 간에 나눌 것을 당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이죠. 특히 이것을 계명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던 그 사랑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화평과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자신이 몸소 그렇게 그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서로 미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에 하심으로써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를 제외한다면 이 지상에서는 우정, 필로스보다 귀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예수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인데 신분이 같아서도 지식이 같아서도 격이 같아서도 아닌 전혀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세상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시며 종과 친구의 분명한 차이를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15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이제부터는 하신 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회복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막연한 약속과 함께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신 복음으로서 출발을 말씀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의 상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인이 하라고 하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자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위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행할 일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친구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절 하반절에 증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도 종으로 불려졌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서 41장 8절의 한 말씀도 점진적으로 점점 종에서 친구로 가까워짐을 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말한 모세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졌던 아론도 성군이라 이름하는 다윗도 불의 종이라 이름하는 엘리야도 모두 종이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택하여 세우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를 첫째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십니다. 그럼에도 구하는 것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연관시키고 계심이 독특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공식이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항상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고 그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역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삶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 사람 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의 귀한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예수들을 통해서 흐르는 사랑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고 예수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도와 같은 아름답고 긴밀한 사랑을 서로 간에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의 이해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무엇이든 원하는 것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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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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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박사들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자 근심했어요. 자기가 가진 왕위를 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과 아이로 태어난 왕에 관해 모든 것을 물어보았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찾거든 그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 아이에게 경배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경배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별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한편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드의 아내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로메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세베드는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따르는데도 세베드가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세베드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살로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몇 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예수를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틀림없이 슬피 울면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살로메의 감동과 기쁨은 어디에 비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살로메를 이런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좀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을까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잃으면 살로메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위해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로메는 그날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